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성탄 기념 미사에서 인류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강론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지역에 다시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양측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또 시리아 내전 사태와 관련해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이 성사되고 그곳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원했습니다. 교황은 이와 함께 리비아, 이라크, 예멘, 그리고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잔혹행위들이 중단되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아울러 최근 이집트와 레바논, 프랑스, 말리, 튀니지 등에서 잇따랐던 테러 희생자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이들을 오늘의 순교자들로 칭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등을 체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를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러시아는 인도에 앞으로 20년간 적어도 6기의 추가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개발한 BVR 1200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도가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 시설은 가장 현대적이고 안전한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양국이 군사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브라모스 미사일 생산 작업이 성공적이고 러시아가 설계한 신종 전투기와 수송기 공동 제작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인도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서방의 군수품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오늘 인도 총리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앞서 오늘 오전 아프가니스탄에 들렀던 모디 총리는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오늘 저녁 라호르에서 예정된 회담에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2주 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차 방문한 프랑스 파리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처음 고위급 접촉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모디 총리는 오늘 아프간 의회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발전을 위해 인도, 파키스탄, 아프간 3국 간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 1979년에서 1981년 사이 444일간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이 30여 년 만에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으로 억류됐던 인질들 가운데 생존자 37명과 이미 사망한 16명의 유족들에게 개인당 440만 달러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괄 지출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또 인질의 배우자나 자녀들 각각에 대해서도 최대 60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당시 미국인 인질들은 1981년 석방 과정에서 이뤄진 이른바 알제 합의에 따라 이란 정부에 대한 법적 대응이 금지됐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가스 탱크가 폭발해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폭발은 어제 아남브라주 느웨이 마을의 한 가스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스를 실은 화물차가 하역 도중 폭발하면서 공장 전체로 불이 번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조리용 가스통에 가스를 충전받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선 사람들이 불에 타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전체 부상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와 중서부 지방의 12월로는 드물게 강력한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해 적어도 1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토네이도는 미시시피와 테네시, 아칸소, 미시건 등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미시시피에는 7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커 주당국이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서도 6명이 숨졌고 아칸소주에서는 1명이 강풍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설계를 간소화해 신뢰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담이 28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종 타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최근 25년 만에 전국 재정은행 일꾼대회를 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기능을 정상화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으며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설계를 간소화해 신뢰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설계 변경으로 실전 배치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뉴스가 22일 북한이 지난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새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 우주 로켓 분야의 전문가인 존 실링 씨와 제프리 루이스 미 비확산 센터 소장 등 3명의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기존 KNO-8의 설계를 바꿔 성능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사일 길이가 지난 2012-13년에 공개했던 것보다 짧아졌고 기존 3단체에서 2단체로 바뀌는 등 간소화됐다는 겁니다. 또 탄두 모양도 과거 뾰족한 형태에서 뭉툭하게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엔진 등 기술적으로는 과거 미사일과 많이 비슷하지만 구조 설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된 게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계 변경으로 미사일의 잠재적 신뢰도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존에 공개했던 KNO-8 미사일은 복잡한 3단체 구조로 실전 기능에 대한 신뢰도가 약했지만 새로운 설계는 2단체로 단순화시켜 신뢰성을 높였기 때문에 위협 수준이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탄두 모양이 둥근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 기술 수준은 보통 둥근 형태에서 뾰족한 모습으로 진화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반대 형태로 미사일을 공개한 겁니다. 이 때문에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 열병식에 관한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2년 전 공개한 뾰족한 형태의 탄두는 위장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 행진 때는 뾰족한 것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것이 기술 진화 수준에서 보면 아마 그게 위장용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 이제 2년 지나서 금년도에는 그것이 둥추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개발이 최초 형태로 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고열을 견디기 위해 탄두 형태를 뭉툭하게 바꿨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재진입 기술은 대기권에 진입할 때 수천도에 달하는 마찰열을 제어하는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입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왔습니다. 세계적인 군사 컨설팅 업체인 IHS 산하 전문지 IHS 제인스 인텔리전스 위클리는 지난 4월 분석에서 북한이 재진입 기술 등 여러 기술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아직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38뉴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2년 북한 외교관 2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기밀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는 등의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한 전문가는 지난 10월 말 VOA에 북한이 새롭게 공개한 KNO-8이 사거리가 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옛 소련의 UR-100과 모양과 길이, 연료 추진제 등이 거의 같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탄두를 뭉툭하게 도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톤 정도의 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력 현실화가 상당 수준 진행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뭉툭한 핵탄두는 개발이 쉽고 고열에서 더 견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상대의 미사일 방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구조 설계 변경으로 잠재적 신뢰도는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설계를 크게 변형했기 때문에 실전 배치는 2020년 혹은 그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담이 28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 타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방 안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시다 외무상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올해 안에 타결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을 전격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지 하루 만에 공식 발표가 나온 겁니다. 이처럼 기시다 외무상의 방한이 아베 총리의 특명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 타결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유창호 한국 외교부 공보 담당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이 12월 28일 당일 일정으로 방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일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 하루 전인 27일엔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한 제12차 국장급 협의도 갖습니다. 국장급 협의에는 한국에선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그리고 일본에선 이시카네 키미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참석합니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일 첫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국장급 협의에서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두 나라 외교 수장들이 직접 만나기 때문에 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담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 회담의 하루 앞서 국장급 협의가 열려 사전 조율에 나선다는 점 또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와 달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 최종 합의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군 위안부 타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카드를 조금씩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기금 설립과 책임과 사죄의 뜻을 담은 아베 총리의 서신 등을 조건으로 한국이 두 번 다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때문에 최종 타결을 섣불리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이 진전된 제안을 내놓고 성의 있게 협상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 언급을 더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올해에도 순탄치 않았던 한반도 정세 속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과 함께 개성공단의 2015년을 돌아보고 이들 기업들의 바램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개성공단 이야기를 시작을 하기 전에 이 개성공단의 현황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아, 개성공단은 2004년 15개 기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124개 기업이 입주하여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용지는 1단계 200필지 중에서 88필지만 준공을 해서 43% 입주율을 유지하고 있고 근로자는 현재 5만 5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며 한 2만여 명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이 개성공단 기업들의 올 한 해를 결산한다면 성장의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남북 경협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개성공단만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입주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누적 생산 30억 불을 돌파하면서 청신호를 보내기도 했는데 나름대로 개성공단 기업들은 선방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를 되돌아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는 이 소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위기의 순간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 네. 올 연초에 북쪽에서 일방적으로 개성공업지급법에 있는 최저임금 5% 상한선을 5.18%로 인상하면서 남북 당국 간은 아주 팽팽하게 긴장을 했고 또한 입주기업들은 아주 혼쭐이 났었습니다.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바람에 조업비 제대로 되지도 않았었고 또 바이어들은 매우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달 비무장지대에서 폭발한 목함 지뢰 사건은 준전시 상황까지 가면서 개성공단이 다시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긴장한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네. 그 임금 줄다리기 당시의 상황이 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상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상황이 종료가 되고 마무리가 돼간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지만 이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로 이 남북 관계가 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이 개성공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임금 문제나 또는 목함 지뢰 사건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시간을 8.25의 극적인 합의로 개성공단 기업들은 한시름을 덜게 됐는데 2013년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또한 그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남북 간에는 이산가족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많은 기대를 낳게 됐습니다.
네, 토지 사용료 문제도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었는데 이 문제도 역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토지 사용료는 이제 그 엊그저께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는데,
예.
그 사이에 상당히 그 남북 간의 줄다리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임금 문제 못지않게 북쪽이 요구하는 수준하고. 우리 정부가 또 요구하는 수준, 또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 서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많은 시간들을 협의해서 서로 만족스러운 입장으로 아주 극적으로 합의를 잘했습니다.
네, 이 토지 사용료 문제는 뭐 임금 문제 못지않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고 있었는데 합의에 이뤄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개성공단이 네네. 예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만만치 않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선결 과제라고 보십니까?
개성공단이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그 주요 이슈로 됐던 것은 삼통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제 남북 간에는 여러 협의를 거쳐서 이미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통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통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 하루에 한 20여 차례의 규정대로만 허용이 되고 있어서 기업들은 입출입 시에 조금만 지나도 들어갈 수 없는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통신도 제한된 유선 통화만 허용하고 인터넷은 아직도 허용이 되지 않아서 업무상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통관도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길어서 기업들이 불만이 많고 계속 애로를 요청하고 있지만 당국 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으로 부족한 근로자 문제는 뭐 전혀 아직 해결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해결돼야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좀 가동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그 분양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남북 당국 간이라든가 이제 고위급 회담 등을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산적한 문제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의외로도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큰 틀에서 합의가 좀 이뤄지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행 조건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 가야 할 텐데 역시 이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군요. 예. 이 남북 간의 이제 대화가 한 차례 열리긴 했습니다만 후속 회담 일정을 여전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남북 간 당국 대화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신가요?
아, 네. 저희들은 참 여태까지 개성공단이 시작되고 나서 많은 그 남북 경색에서 인내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특히 남북 공동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서로 사무실도 다 만들어져 있어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좀 이루어져서 남북 당국 간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개성공단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받게 될 것이고 특히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바이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새는 이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조금 순조롭게 풀려서 이 개성공단도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되기를 다 함께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과 함께 개성공단의 2015년을 돌아보고 공단 발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최근 25년 만에 전국 재정은행 일꾼 대회를 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금융기능을 정상화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평양에서 25년 만에 전국 재정은행 일꾼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김일성 주석 시절인 1978년과 90년 두 차례 열린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세 대회 모두 북한의 대외 여건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열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석유 파동과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국가 재정 수입이 감소하던 1, 2차 대회 때처럼 이번 대회 역시 중국의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중국으로의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북한 경제를 담당했던 이영훈 SK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점, 다시 말하자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들어서는 그러한 시점에 열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4년에 이어서 2015년 북중 그 무역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아마 올해서부터 북한 경제가 당분간 좀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자금을 어떻게 동원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그거를 담당하는 재정일꾼들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대회라 생각됩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8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북한의 대중 광물 수출은 지난해 3억 달러 이상 줄었습니다.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져 지난 10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철광석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0%나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무연탄 수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으며 특히 10월 한 달에만 33%나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 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자금 확보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서한에서 재정은행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필수적 요구라며 자체의 믿음직한 재정원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외화 정기예금과 외화카드, 전자상거래 도입과 같은 각종 금융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의 자금을 은행에 끌어들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천균 조선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2월 3일 이례적으로 조청년 기간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자금 수요를 국내 자금을 원활하게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충족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인민생활 영역에서의 카드 이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25년 만에 재정은행 일꾼 대회를 연 것은 무엇보다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화의 확산으로 금융기능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는 장마당을 비롯한 이른바 비공식 경제가 발달하면서 권력기관과 결탁한 신흥부유층인 돈주가 등장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시행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으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한국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은 북한 당국이 이번 대회를 통해 90년대 중반 이후 이뤄지고 있는 기업 간 현금 거래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현금이라는 것을 할 때는 국가가 통제 가능했었어요. 그건. 그런데 이 현금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거다. 그래야지만 그 기업의 수익도 알 수 있고 얼마나 그 기업이 그 매출을 올렸는지 기업의 시장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현금 유통을 중심으로 한 국가 통제, 그거를 통한 재정예산 수익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거죠.
이번 대회에서 과거와 달리 계획경제를 뜻하는 원에 의한 통제 강화라는 표현 대신 기업체의 창발성과 주도성을 언급한 것도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전된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강진 박사입니다.
종합시장 많이 들어서고 장마당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530 조치, 628 조치들도 취하고 있고요. 사회주의적인 원칙을 계속 고수하되 지금 변화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정 수입을 늘리고 국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그다음에 통제도 강화하라 그런 차원이죠.
여기에다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원화 가치가 폭락하며 미국의 달러화와 중국의 위안화가 북한의 원화를 대체하고 사금융이 확산되는 것도 북한 당국으로서는 고민거리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달러화가 총통화량의 30%를 초과하는 나라를 비공식적 달러화 국가로 분류하는데 북한 내 외화 유통 비중은 이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지난해 북한을 떠난 탈북자 146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 사채나 환전 등 사금융을 통해 한 달 평균 50만 원 이상을 벌었다는 응답자가 50%에 달했습니다. 이는 외화벌이나 되거리 장사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대회를 통해 공식 금융기관의 기능을 회복해 사금융을 억제하고 북한 원화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 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연구원입니다.
하나는 공식 금융기관들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어서 상당 부분 사금융이 공식 금융을 이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 원화가 화폐개혁 이후에 큰 폭으로 가치가 하락이 되면서 상당 부분 거래가 달러나 위안화로 대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한 정부가 내자를 효과적으로 동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추진 중인 외화 정기예금을 비롯한 각종 금융조치들이 은행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사금융에 비해 낮은 이자율 등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의 김석진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재정은행 일꾼대회에서 국가재정과 은행 시스템을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중국처럼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통해 주민들의 저축이 국영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2004년과 2006년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을 채택하는 등 한때 금융개혁 조짐을 보였지만 이후 다시 계획경제를 강화하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 실태에 관한 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는 특히 몽골과 폴란드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췄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 실태에 북한 밖에 북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는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 실태에 대해 연구 조사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몽골 2회, 폴란드 1회의 현장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북한 밖에 북한, 몽골과 폴란드 지역 세미나를 개최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발표를 맡은 이승주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몽골 폴란드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밖에도 북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이승주 연구원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의 노동자가 5만 명 이상이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최대 3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폴란드와 몽골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의 90% 이상을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북한 노동자의 몽골 진출은 2000년대 초중반 봉제, 수혜 및 건설, 도로 분야를 중심으로 약 200에서 500여 명 선을 유지해오다가 2008년 7월 몽골 북한 간 노동력 교환 협정에 의거 건설 인력 수요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몽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설 호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대규모의 건설 노동자들이 파견을 나가 있었고 또 봉제 공장에 여공들이 한 80여 명 정도 나가 있어서 그 외에 직군으로는 이제 제조 공장에 일부 근무하거나 의사 또 개인적으로 수리를 하는 수리공들 또 식당 종업원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폴란드의 북한 해외 노동자 역시 주로 건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의 경우에는 800여 명 중에 대부분 건설 노동자이고요. 굉장히 많은 규모가 나가 있고 한 300여 명까지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선소에 일하는 용접공들이 소규모로 나가 있고 의사라든지 토마토 원예 농장에 있는 여자 농장원들이 또 10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승주 연구원은 몽골과 폴란드의 북한 노동자들은 급여의 90% 이상을 국가에 상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몽골은 현재 건설 경기가 매우 둔화되고 있어서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북한 회사 내에서 소속이 돼서 작업반장에 의해서 임금을 전달을 받는데 본인의 원래 받아야 될 임금의 10%를 받게 돼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북한 회사 측이 직접 폴란드 회사 측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인력 알선 업체를 통해 북한 인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폴란드에 나오는 노동자들은 그 회사 간의 계약을 할 때 인력 알선 업체가 중간 과정에서 끼게 되는데 그 인력 알선 업체에서 이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 당국에게 수입을 벌어들이는 수입원으로 인식을 하고 그들의 낮은 임금과 낮은 처우를 계약 사항에 포함을 시켜서 꼭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진호 경향신문 선임 기자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할 역할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최고 수준이지만 그 대우는 현지 근로자들은 물론 여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만이 못한 그런 그 최저 수준의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개선하려고 나선다면은 북한 내보다는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진출을 시장 개념으로 보자면은 이것이 셀러스 마켓이 아니라 바이어스 마켓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공급이 넘치는 수요가 부족한 상태죠. 북한 노동자국에서 러너라도 데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거리가 없어서 보고서에 나온 대로 청구 형태의 품을 팔거나 아니면 임금 체불 또는 임금 미지급 등의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규남 폴란드 바르샤바 국립대 국제관계학 연구소 박사는 북한과 폴란드의 관계를 짚어보면서 앞으로 북한과 폴란드의 경제 교류와 북한 노동자의 파견 규모에 대해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의 새로운 정부는 개발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경제부를 없애고 개발부를 신설을 했는데 이 개발부 장관을 부총리로 세워가지고 4천억 원 정도를 우리 돈 4천억 원 정도를 인프라 개발에 투자를 하도록 지금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해양산업이 포함되고 있고요. 조선소, 그리고 지역개발, 그다음에 주택건설 사업들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이 다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폴란드인들이 이제 근로조건이 나아진다면, 정부 공약대로 만약에 나아진다면 그 가운데서 북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처하는 그러한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이 맡았는데요. 윤여상 소장은 북한은 해외 노동자를 외화벌이 대상으로 보고 임금을 착취하고 있으며 이들은 파견된 국가에서 또 다른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노동자가 파견돼 있는 해당 국가와 기업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식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고 유엔과 국제사회, 한국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러시아와 인도 정상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국방,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 총리가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했습니다.
네. 자, 우선 러시아와 인도의 정상회담 내용부터 살펴보죠.
예, 모디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모스크바에서 제16차 인도-러시아 연례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16개의 협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자,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 중 하나인데요. 수입 무기의 70%를 러시아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 카모프사의 헬리콥터를 인도에서 합작 생산하기로 합의한 점입니다.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디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manufacture of Komo 226 helicopter in India.
모디 총리는 인도에서 무기를 자체 생산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카모프 226 헬기 합작이 추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전투기와 수송기도 공동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인도에 원자력 발전소도 지어주고 있다고요.
예,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20년 동안 인도에 최소한 6개의 새로운 핵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푸틴 대통령은 인도에 짓는 러시아 원전은 최신 모델인 WWR-1200으로 가장 최신의 안전한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쿠당쿨람에 원전 1, 2호기를 완공했고 또 내년에 3, 4호기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5, 6호기 건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쿠당쿨람 이외에 인도 내 제2의 부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지명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지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밖에 또 어떤 그 논의들이 있었나요?
네, 지난 7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것을 강조하며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인도와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95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25년까지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번 러시아 방문에는 타타, 마힌드라, 릴라이언스 등 인도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수행했습니다.
네, 양측의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 걸로 봐서 양국은 원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죠?
예, 러시아와 인도는 냉전 시대 때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날 러시아와의 관계는 인도의 힘과 성공의 원천이라고 치켜세웠고요. 또 러시아는 인도를 위대한 나라로 생각한다며 인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모디 총리가 러시아 방문을 했는데 이 직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바로 이동을 했군요.
예, 모디 총리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인도가 건설한 새 아프간 국회의사당 건물 개관식 참석을 위해서 수도 카불을 하루 일정으로 방문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의 국회의사당 건물을 인도가 지어줬다고요?
예, 인도는 2007년 아프간과의 우호의 상징으로 71억 루피, 미화 1억 달러를 들여서 아프간 국회의사당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또 모디 총리 방문 이틀 전 러시아제 공격용 헬기 한 대를 아프간에 보냈고요. 한 달 내에 세 대를 더 보낼 예정입니다.
예. 자, 인도가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프가니스탄은 인도가 중앙아시아와 통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아프간의 안정과 교류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예. 자, 모디 총리가 파키스탄도 연이어 방문을 했는데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세 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예, 그래서 이번 방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모디 총리는 오늘 아프가니스탄에 이어서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인도 총리로서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번 방문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깜짝 방문인데요. 모디 총리가 이날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오늘 오후 귀국길에 파키스탄 라호르에 들린다. 샤리프 총리와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방문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실도 두 정상의 만남을 확인했고요.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언론은 두 정상의 회동 소식을 긴급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네. 11년 만에 그것도 예정에 없이 갑자기 앙숙인 두 나라의 정상들이 만난다는 건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인도 정치권은 이번 회동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모디 총리가 속한 여당인 인도 국민당은 파키스탄과의 관계 개선은 이익이 걸린 일이라며 평화를 위한 노력은 환영받을 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은 이번 결정은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다며 모디 총리의 모험주의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모디 총리는 예전에도 파키스탄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 적이 있나요?
예, 모디 총리는 지난해 5월 총리 취임식 때 샤리프 총리를 초청하면서 관계 개선을 꾀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이에 응해서 인도 뉴델리를 방문하며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국경지대인 카슈미르에서 국지전이 계속되고 또 양국 국경수비대와 국민들이 계속 다치고 사망하면서 최근까지 의미 있는 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30일 프랑스 파리의 UN 기후변화 회의에서 모디 총리와 샤리프 총리가 별도로 회동하면서 두 나라는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6일 태국에서 두 나라의 안보 보좌관 회의가 열렸고 9일에는 인도 외교장관이 아프간 평화회의 참석차 파키스탄을 방문해서 두 나라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기독교 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죠. 세계 곳곳에서 이날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성탄절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로마 가톨릭 교황청부터 살펴볼까요?
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밤 성 베드로 성당에서 성탄 전야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n una società spesso ebra di consumo e di piacere, di abbondanza e lusso.
교황은 이 사회는 종종 소비주의, 쾌락주의, 부유와 사치, 외모지상주의와 자기애에 취해 있다며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소박하고 일관되며 균형 잡히고 본질적인 것을 보고 행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지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자비와 동정,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그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아무래도 우려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현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미사가 열린 성 베드로 광장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지난 11월 파리 테러 이후에 교황청이 테러리스트의 다음 표적으로 영거푸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미사에는 만 명이 참석했는데요. 교황이 방문했던 나라들의 어린이들도 이날 미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교황은 오늘도 성탄 인사를 할 예정인데 오늘 성 베드로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신도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성탄 메시지를 전했죠?
그렇습니다. 미셸 오바마 영부인과 함께 전했는데요.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는 한편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Today, like millions of Americans and Christians around the world, our family celebrates the birth of Jesus and the values he lived in his own life.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가족은 다른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가 생애를 통해 보여줬던 가치를 기념한다며 서로를 사랑하고 사회의 약자인 병든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와 박해받는 자, 난민에게 자비와 친절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정신이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을 하나로 묶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 청교도인들이 처음 와서 세운 나라로 이 기독교 정신이 곳곳에 녹아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이런 대국민 연설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 요르단강의 서안의 그 베들레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예수가 탄생했다는 동굴 위에 세워진 예수 탄생교회에서 오늘 예배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전날부터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구유광장에는 크리스마스 나무 장식이 달렸고 거대한 산타 모형이 세워졌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옛 도시에서 베들레헴까지 진행하는 행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성탄절을 맞아서 서안에 콘크리트로 지은 분리장벽의 주요 출입문을 개방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동의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의 전쟁 속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라크에서 ISIL이 점령한 도시 라마디를 탈환하기 위한 총공세가 22일 시작됐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라크군이 총공세를 펴고 있는 데 맞서서 ISIL도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끄는 연합군도 어제 라마디에 집중적인 공습을 가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라마디에 9차례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전날에는 미국이 라마디와 그 주변 지역에 폭탄 50개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전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네, 이라크 관리들은 며칠 내에 라마디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죠?
네, 이라크군이 현재 ISIL이 사령부로 삼고 있는 라마디 도심의 정부 청사를 향해서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ISIL이 진입로에 지뢰와 폭발물, 저격수를 배치해서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합군이 공습만 하지 말고 지상군을 투입해야 눈에 띄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라크군과 연합군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내재적 결의 작전을 이끌고 있는 스티브 워렌 대령은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2주 전만 해도 라마드에 ISIL 조직원이 1,000명이 있었는데 이번 주 초에는 250에서 350명으로 줄었고 어제는 100에서 125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라마디를 탈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라마디 탈환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지난 5월 이라크군이 ISIL의 라마디를 뺏기면서 이라크군의 지상전투 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상징적으로도 라마디는 순위파 밀집 지역으로 순위파를 표방하는 ISIL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그 지역이 탈환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의 조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이민은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생각이 돼요.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읽으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으며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0도, 남포 최저 0도에서 최고 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하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엔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약간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0도, 최고 2도, 개성 최저 0도, 최고 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오전엔 구름 많고 눈이 내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조금 끼겠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2도, 최고 영상 4도, 해산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11도, 원산은 최저 3도, 최고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오전엔 구름 많고 가끔 눈이 내리겠고 오후엔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하 2도, 선봉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먼 바다에서 구름 많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눈이 내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연계단체가 자신들의 테러 활동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반군들이 파키스탄 정부군 수송 차량을 공격하는 장면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 도로에 매설한 폭탄을 터뜨려 아프간 정부 차량을 폭파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아프간 난가르하르주 라고르 지역에서 최근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중간에는 인질로 붙잡힌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을 참수하고 다른 두 명을 총살하는 끔찍한 장면도 나옵니다.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한 반군 요원이 자살폭탄 차량에 탑승하기 전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아프간 군 진지로 차를 몰고 돌진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내 반군 단체들 사이에서는 최근 ISIL과 또 다른 무장조직 탈레반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성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성탄기념 미사에서 인류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강론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지역에 다시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양측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또 시리아 내전 사태와 관련해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이 성사되고 그곳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교황은 이와 함께 리비아, 이라크, 예멘, 그리고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잔혹행위들이 중단되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아울러 최근 이집트와 레바논, 프랑스, 말리, 튀니지 등에서 잇따랐던 테러 희생자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이들을 오늘의 순교자들로 칭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등을 체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를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러시아는 인도에 앞으로 20년간 적어도 6기의 추가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개발한 BBR 1200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도가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 시설은 가장 현대적이고 안전한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양국이 군사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브라모스 미사일 생산 작업이 성공적이고 러시아가 설계한 신종 전투기와 수송기 공동 제작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오늘 인도 총리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앞서 오늘 오전 아프가니스탄에 들렀던 모디 총리는 나와즈 사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오늘 저녁 라호르에서 예정된 회담에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2주 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차 방문한 프랑스 파리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처음으로 고위급 접촉을 재개했습니다. 양국은 파키스탄이 인도에서 분리된 1947년 이래 긴장 관계를 계속해왔으며 그동안 세 차례 전쟁을 치른 바 있습니다. 지난 1979년에서 1981년 사이 444일간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이 30여 년 만에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으로 억류됐던 인질들 가운데 생존자 37명과 이미 사망한 16명의 유족들에게 개인당 440만 달러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괄 지출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또 인질의 배우자나 자녀들 각각에 대해서도 최대 60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당시 미국인 인질들은 1981년 석방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알제 합의에 따라 이란 정부에 대한 법적 대응이 금지됐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가스 탱크가 폭발해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폭발은 어제 아남브라주 누웨이 마을의 한 가스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스를 실은 화물차가 화역 도중 폭발하면서 공장 전체로 불이 번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조리용 가스통에 가스를 충전받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선 사람들이 불에 타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전체 부상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